제가 직장 생활 그만둔 다음부터 이제 상사가 없는데 제 유일한 상사가 한 분 계세요. 바로 저희 와이프님께서 미키피디아에 최초로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외국계 미디어 기업의 마케팅 임원이시죠?
회사 인트로랑 아주 어울리는 색깔의 옷을 입고 오셨네요.
아, 그렇네. 그 회사가 제 이름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기업이라서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기업. 근데 저희 와이프님이 지금 그 미디어 기업 다니기 전에도 뭐 트위터나 아마존처럼 좋은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 좋은 글로벌 기업이 핫할 때만 다니신 글로벌 인재십니다.
요즘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인 돈 얘기부터 좀 해보면 두 분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각자 벌어서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0년 전에 저희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보통 양쪽에서 벌든 한쪽에서 벌든 한쪽에서 가져와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여자 선배분들이 그런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여자가 반드시 경제권을 가져와야 된다. 심지어 그때 저는 남편이 어디다 쓰는지 뭐 신용카드 그런 거 내역 관리 안 한다라고 했더니 신용카드 내역 꼭 봐야 된다. 이런 조언을
어떤 선배야?
자기야, 신용카드 내역 모르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조언해주는 선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서로 쓸데없는데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좀 신뢰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굳이 내가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다 봐야 저 사람이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않겠구나라는 걸 아는 건지
저한테 그 정도의 신뢰는 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각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부부가 같이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신혼 초반에는 정말 저희 칼같이 반반 나눠서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엑셀시트로 계산해가지고 딱 월말에 정산했어. 월별 반반씩 딱 생활비를 쓸 수 있게.
근데 이제 좀 수입이 서로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는 조금 통 크게 항목별로 나눠서
퉁치는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살 때는 월세를 내야 되니까 월세를 남편이 내면 제가 기타 다른 뭐 이모님 비용이라든지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고 지금은 관리비나 외식비 이분이 담당하고 계시고 제가 장복이라든지 이 집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키님이랑 결혼하면 신뢰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20년 전에는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남자한테 돈을 마음대로 쓰게 하면 얘는 막 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시대는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쉬운 때 반반을 하였다는 게 카드 쓸 일 있으면은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각자 쓰는 돈을 각자 쓰는데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들 있잖아요. 그거를 누구 카드로 내건 월말에 정산을 한 번에 그래서 똑같이 내게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이쪽으로 돈을 보내줘야 되고 어쩔 때는 와이프가 저에게 돈을 보내줘야 돼요. 마치 회사 경비 처리하는 것처럼 했었어요.
아니, 말하자면 정산을 한 거예요.
네, 정산했어요. 네. 신혼 때는 돈이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시스템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을 잘 나눠가지고 누가 어디에 뭘 써는지를 잘 정리를 해두면은 쓸데없는 티격태격을 안 하게 돼요. 부부가 이제 돈 쓰는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면은 그런 일들을 미리 방지해줘서 싸울 일을 없애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둘의 커리어가 지날수록 수입이 늘어나면서 또 수입의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조정을 해나가면 뭐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키피디아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소득과 소비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매번 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안 써도 되는 돈을 미리 투자하자는 얘기 우리 자주 하잖아요. 우리 별도 영상 자세하게 얘기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자 어디에 내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투자 계획도 부부가 더 잘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도 각자 하시니까 투자도 각자 하시는 걸까요?
각자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도 각자 하고 있습니다. 각자 성향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너무 소임일이도 높아요.
공유하시죠.
네. 변명을 하자면 회사가 상장한 게 전에 회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이 제 재산에 많은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안정적인 자산, 예금이나 적금 위주로 투자를 했었고 이제 정말 20년이 쌓여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투자에 있어서는 완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위키피디아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남편도 되게 귀가 닳게 얘기를 했고 한 10년 전부터 S&P 특히 지수에 투자를 해라. 저도 그거를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고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밸류 인베스팅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성공한 사람을 옆에서 보지 않으면 되게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S&P 장이 계속 올라갈 때 너무 비싸 보이니까 또 추가로 돈을 계속 넣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장이 내려갈 때는 너무 또 계속 내려갈 것 같아서 추가로 돈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했지만 뭔가 꾸준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권하는 방법대로. 한 3, 4년 전에 확실히 저희 투자 수익이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걸 보고 저도 요즘 열심히 지수 투자를 위주로 투자 방법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이 돈 관리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지만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부부의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구글 주식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와이프도 구글 주식을 사는 거는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아무리 구글 주식이 좋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하긴 요즘을 보면은 구글의 몰빵도 좀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건 우리가 돌아보고 하는 얘기고 투자를 당해서 앞으로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같이 관리하건 따로 관리하건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면서 조율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부부의 커리어 관리도 포트폴리오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20년 넘게 우리 직장 생활한 걸 보면은 저는 15년 넘게 구글에서 어느 정도 저는 안정적인 베이스를 깔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와이프는 회사들을 좀 옮겨다니면서 특히 상장하기 전 비상장 회사 두 곳이나 들어가서 둘 다 다닐 때 상장을 경험한 이런 경험을 두 번 하기는 한 번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서로 커리어 회사 선택도 포트폴리오 나눠서 관리한 게 돌아보면은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희처럼 투자를 각자 하는 부부라도 주기적으로 부부가 마치 전략회의를 하듯이 투자 비중이 어떻고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고 수익률이 어떻게 나고 이거를 회사 전략회의처럼 협의를 하면서 조율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그런 회의를 하세요?
제 생각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아무리 적어도.
동의하시는 거 무슨
사실 거의 매일 들어요. 왜냐면 매일 얼마 올랐다고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분기. 네.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제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다가 설문을 했어요. 이제 부부가 돈 관리하는 방법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이제 저희처럼 돈을 각자 관리하는 부부. 두 번째가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한 사람이 전담 관리하는 부부. 세 번째가 한 주머니에 뭐 공동 계좌 같은 데다가 넣고 둘이 같이 관리하는 방법. 기업으로 보면은 저희처럼 각자 관리하는 부부는 조인트 벤처 형식인 거고 한 사람이 전담하는 방법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형식인 거고 둘이 공동 계좌를 관리하는 거는 두 기업이 합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맞벌이 부부라면 어떤 방식으로 돈 관리하시나요? 라고 설문을 했어요. 결과가 재밌게 나왔어요. 각자 관리한다가 37%,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가 35%, 둘이 거의 비슷한데 각자 관리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공동 계좌로 관리한다가 28%, 얘가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이 세 개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부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돈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몰아서 관리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몰아주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뭔가 큰 지출이 있으면 자꾸 저한테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절약을 해야 굴릴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지적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서 쓰고 내가 더 잘 불리니까 그럼 내가 최대한 불리는 게 우리의 긴 노후를 위해서는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수익률 좋은 펀드 매니저가 바로 옆에 있는.
그래도 내가 조금 해봐야 잘하는지를 더 인정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핑계야, 핑계. 내가 조금이라도 해보겠다는.
아, 그리고 저녁 때 생각해요. 와이프가 능력 있어서 돈 버는데, 그거를 뭐 때문에 뭐 나한테 다 몰아줘. 투자야, 내가 이렇게 투자하자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러다가 내가 더 잘할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야 뭐, 나야 불만 없지.
그러면 이제 돈 말고 또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집안일은 서로 각자 어떻게 하세요? 왜냐면 미키님이 집에도 많이 계시니까 이제는.
저희는 원칙이 각자 잘하는 걸 하자로 나눴었거든요. 집안일도 항목별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뭐 요리라고 할 수 식사 준비 남편은 기계 돌려서 할 수 있는 설거지도 뭐 손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니까. 그럼 뭐 하고 계시죠 요즘은?
제가 일단 일주일에 두 번씩 집안 베큐마고 틈틈이 빨래 제가 다 하고 건조기 넣고 그런 거 저는 다 하고 설거지는 아이와 저랑 둘이 같이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이가 하고 어쩔 때는 제가 해요. 설거지는 뭐 주로 디시워셔가 해주니까 재활용 쓰레기 잘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예. 쓰레기통 차면은 그거 비우고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시죠?
다 하는 거 없지?
근데 그게 결혼하면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막 이거 안 치워 막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제 21년째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쉬운 사람이 하면 돼. 결국은 똑같이 싱크대 안에 그릇들이 쌓여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저는 지금 성격이 아 내가 빨리 저거를 디시워셔 넣어가지고 빨리 돌리고 싶어.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이거 누가 이렇게 놔뒀어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서 하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되라고.
못 참는 사람이 그냥 한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걸 나눈 거잖아. 공정성보다는 생산성,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나누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부부생활은 절대 공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적이면 돼요. 생산적이면 그러면 되는 거지. 어쨌거나 경제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 앞서 말한 소비 항목처럼 할 일들도 기본적으로 부부가 잘 협의하고 조율해서 누가 뭘 할지를 잘 정해놓으면은 잔소리할 일이 서로 없어지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사회적인 부부가 되는 거고, 야 이거 외 안에도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거 왜 안 해? 그렇게 서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영역에 있어서 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건 내 영역이니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사실 자기가 맡은 영역을 하고도 꼭 생색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청소기 오늘 돌렸다 잘했지? 꼭 와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성격. 그래서 집에서도 자기 PR이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회사 생활하는 것처럼.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속으로는 자기가 할 일 했으면서 왜 이렇게 생색을 내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무 잘했다. 우리 남편 최고다. 회사 생활처럼.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안일뿐만 아니라 부부나 가족이 살면서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 이것도 규칙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오래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아주 가끔씩 술자리가 있으면은 와이프가 잔 다음에 집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모든 남편분들은 그 조심스러움 아실 거야. 내가 이러다가 와이프를 조금이라도 잠을 방해하면 그 이제 그 긴장감. 어쨌거나 제가 이분의 잠을 방해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아저씨들은 술을 좀 많이 먹고 잠을 자면 또 코를 골 때가 있다고요. 그럼 또 이분 더 방해돼. 그러면 또 나는 누워서 아 나 오늘 콜 걸면 또 와이프한테 방해되면 내일 무슨 술을 들을까 하면 나도 잠을 잘 편하게 못 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집에 창고에 간이용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술을 먹고 이분이 주무신 다음에 제가 들어올 때는 저는 촬영 자주 하는 서재에서 그 간이용 매트리스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분도 편하게 자고 저도 편하게 자요. 이게 야 너 늦게 들어왔으니까 밖에서 자 이게 아니라고요. 만일에 내가 너무나 자주 늦게 들어오면은 그거는 싸울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허용된 범위 안에서 늦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시스템대로 나는 터지에서 자면은 서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역시 쓸데없이 싸울 일을 미리 막아주는 거지 얘가.
저는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도 조심하지 않게 들어오니까
아, 조심해 나를
제가 매트리스를 사드렸고 근데 그거는 인정. 제가 저도 사실 매트리스를 사면서 좀 미안하기는 했어요. 미안하잖아요. 짠하잖아요. 근데 너무 또 그 매트리스 보고 신나서 자더라고요. 자기 캠핑하는 것 같대요 저기서 자면.
완전. 근데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이런 규칙과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부가 친해야 돼. 왜냐면 부부가 친해야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싸우기만 할 수도 있거든. 안 그러면은 오, 왜 그래 너 늦게 들어왔어 밖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싸우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니까 우리 미키프트 맨날 좋아하는 문제점 해결책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네 동의한 배달.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출산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 두 분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희는 어렸을 때 결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딩크족이었어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딩크족으로 7년 있다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은 정말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강하거든요. 회사에서도 동료들끼리 가족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특히 여성 임원들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도 애들 서로 이름도 알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이제 연말 같은 때 보면은 다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가족끼리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가족 생각을 드러내는 문화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이제 트위터에 다닐 때였는데요. 트위터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었고 워낙 개발자 위주의 남자가 많았던 남초회사였기 때문에 회사에 수유실이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산휴도 딱 12주였고 그거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 동안 육아휴직하는 문화가 꽤 정착이 돼 있어서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아기를 갖는 게 그렇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었는데 당시에도 그 여자가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C레벨의 여성 임원이 두 분 계셨는데 그 두 분 모두 애가 셋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두 분이 애가 셋인 거를 기억할 만큼 그 두 분이 회사에서 자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미국에서는 아이나 어떤 가족이 없으면 굉장히 심심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 분위기도 비슷했어요. 돌아보면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삼성 다닐 때는 그때 분위기가 그때 이제 아빠들은 애 나면 다 끝나 이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당시 물론 이제 25년 전 얘기예요. 지금 시대랑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야 나는 그 출장 가느라고 애 낳는 것도 못 봤다. 야 뭐 이런 게 마치 무용담처럼 예, 얘기하던 시대였다가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주변에 아빠들도 애들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막 애들 이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당연히 영향을 줬었고 남자의 경우는 제도 차이가 컸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기 낳았을 때 아빠 육아휴직 7주를 받았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리고 7주를 1년 내로만 쓰면 돼요. 내가 그거를 뭐 1주씩 나눠 쓰던 뭐 매주 하루씩 쓰던 그거는 내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출산이야 뭐 100번 연거해서 결심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은 여전히 정말 멋진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비결이 뭘까요?
뭔가요 비결이?
근데 정말 쉽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그때마다 좀 고비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12주 만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출산을 하고 다 아시겠지만 12주 아기는 정말 꾸물꾸물한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를 두고 회사에 복귀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제가 그때 했던 작은 결정이 얘한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는 이제 수유실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동안 완모를 하다가 이제 얘한테 처음으로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얘 지금부터 분유 먹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얼마 전에 김지은 박사님도 채널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버는 돈을 다 이모님 비용으로 써가면서 이 아이를 분유를 먹여가며 남의 손에 맡겨야 되냐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제가 이 작은 아이를 어떤 낯선 사람한테 맡기고 가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맡기고 갔었거든요.
와이프 출산휴가 12주가 끝난 다음에 제가 출산휴가를 썼어요.
그렇다고 사실 걱정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어쨌든 낯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맡기고 갔는데 이것도 제가 회사 갔다 와서 역시나 자랑을 합니다. 오늘 자기가 애를 어떻게 돌봤는지 조목조목 자랑을 하다 보니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였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회사에 가고 빠져주니까 아빠와 아이가 본딩이 잘 되고 운전이 혼자서 봤거든요 정말.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 달 정도 제가 육아휴직 쓰고 전담으로 애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진짜 물론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 아이랑 일단은 너무 친해졌고 제가 아이랑 지금도 꽤 친하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 제가 전담으로 아이를 보면서 쌓았던 그 본딩이 아직까지 지금 뭐 14년째 이어지고 있지 않나.
지금도 엄청 친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왜 제품이나 서비스를 뭔가 큰 거를 같이 한 동료들끼리는 되게 본딩이 강해지잖아요. 육아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육아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히려 부부가 되게 공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육아를 15년 가깝게 해보니까 육아도 저희 계속 얘기하듯이 회사 프로젝트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누가 집에 빨리 와가지고 이모님 빨리 퇴근시키냐 이런 것들을 캘린더로 일정을 공유하면서 관리를 하면 편하고 아이와 관련된 규칙들도 미리 정해놓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이제 그 대응을 하면은 일단은 정신도 없고 아빠를 하게 해주고 엄마는 못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도 생긴다고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 많은 아이 관련된 일들을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라서 잠은 언제 자고 뽀로로는 언제 어떤 상황에 얼마나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규칙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런 규칙을 아이가 조금 크면은 아이한테도 잘 설명을 해주면은 애가 무작정 떼쓰여도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를 알기 때문에 아이도 규칙적인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탐구 생활에서 조선일 작가님이 그 얘기 한 적 있거든요.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애다.
왜냐면 승현이가 저희 집 와서 이제 그 아이가 규칙에 따르는 모습을 종종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이가 이제는 청소년이 되었지만은 얘가 엄청나게 규칙적이에요. 근데 지금 청소년으로 지키는 규칙은 이제는 우리가 짜준 규칙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짠 자기 규칙이에요. 그래서 뭐 책을 얼마나 보고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고 이런 거를 저희 애가 정말 빡세게 지키거든요. 물론 아이의 성격도 있겠지만은 얘도 딱 저처럼 ESTJ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규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봤을 때 다시 선택하라 그래도 맞벌이를 하실 생각이실까요?
네, 돈을 버는 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사실 되게 커리어를 뭐 계획적으로 분산 투자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뒤돌아 봐서 그렇게 잘 됐던 것 같고 옆에 계신 분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책까지 쓰셨거든요. 꿈을 설계하는 힘.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매사에 명확하다 보니까 저는 완전히 반대 지점에서 남편이 MBA를 간다고 해서 저는 MBA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도 열심히 공부는 했죠. 해서 MBA를 가게 됐고요. 근데 같은 학교에 못 갔어요. 그래서 첫 학기에 인턴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쟁쟁한 애들이 다 같이 와서 경쟁을 하는데 저는 그때 계획이 없이 MBA를 갔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취업 면접을 하다 보니까 한 20번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겪으면서 아 나는 이 길은 아닌가 보다. 일단 내가 굳이 이런 상황에 나를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고 해서 MBA를 그만두고 다시 서부로 돌아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도 다 상담을 받았었고 남편도 네가 그 정도로 힘들면 그냥 돌아와라 라는 조언을 해줬었고요. 당연히 부모님도 네가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한 저희 시어머님께서 제 얘기를 듣더니 본인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시어머님이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고 본인이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모든 사실 사람들의 인생은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결 모양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올라가는데 본인이 경험을 해보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내려갈 때 포기를 되게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오히려 저한테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지금을 버티면 궁극적으로는 올라간다라는 메시지도 좋았지만 제가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아 나도 나중에 내 딸아이한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려면 나도 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막 출산이나 육아나 힘든 지점들이 있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아이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뭐 처한 상황마다 본인한테 맞는 그런 경로들이 있겠지만 저 같으면 계속 맞벌이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또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트렌드를 정말 잘 또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트렌드나 취향 이런 걸 따라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트렌드 잘 따라가십니다.
아니, 사실 트렌드, 취향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이 집 인테리어를 제가 했으니까 인테리어 부심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소개 영상에서 인테리어에 대해 제가 주구장창 소개를 했지만은 다 이분이 진두지휘하신 겁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집을 살려고 한동안 굉장히 집을 많이 보고 돌아다녔거든요. 물론 집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6개월은 지금 보고
다녀요. 네, 6개월 동안 매 주말마다 되게 다양한 집을 봤는데 미국 집의 그 좀 따뜻함 그리고 각 방이나 거실 뭐 서재마다 독특한 색감을 좀 유니크하게 살려서 하는 거를 그때 좀 인상적으로 보고 그때 좀 취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이든 트렌드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보고 경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 경험도 있지만 간접 경험도 있잖아요. 뭐 유튜브 최고라고 생각하고 책 역시 트렌드 따라가는데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제목이 2026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이에요. 트렌드라는 게 한국에서 시작된 트렌드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트렌드가 한국에 와가지고 열풍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트렌드들을 잘 보면 이제 트렌드 큰 그림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책은 코트라에서 썼어요.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하고 해외에서 투자받는 거를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 실리콘밸리 살 때도 실리콘밸리에도 코트라가 있었고 이 책은 85개국에 131개 도시에 있는 코트라 무역관에서 모은 다양한 나라에서 찾은 다양한 분야의 트렌드가 들어있는 책이라서 뭐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읽기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온 재밌는 트렌드 몇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가 일본의 사비카라라는 트렌드가 있어요. 아, 못 들어보셨어요?
사비카라가 뭐예요?
사비가 왜 우리 노래할 때 그 후렴구 있죠? 아, 사비, 사비. 예. 그리고 카라는 카라오케 노래방인데 가가지고 주요 부분만 부르고 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을 부르면 15초에서 30초 쇼폼에 들어갈 것만 다 부르고 나온대요. 그래서 노래방 20분 가가지고 15곡 부르고 나왔어요.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고 또 요즘 꿀벌이 많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꿀벌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꿀벌 역할을 대체하는 노력에 대한 트렌드 나오고 우리 우주 좋아하잖아요. 우주의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 왜 영화 그래비티 보면은 그 우주 쓰레기 날려가지고 막 그 정류장 박살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I로 우주 충돌 방지 시스템 만드는 이야기인다고 어떤 트렌드 책들은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책은 산업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야기들을 담아놔서 재밌더라고요.
산업 얘기니까 뭔가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는 이런 트렌드가 커리어 인사이트도 주고 투자 인사이트도 주고 그래서 우리 위키피디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 오늘 영상에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년이 넘은 정말 멋진 부부로서 저 같은 후배 맞벌이 부부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다양하게 같이 경험을 쌓을수록 또 인생이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결혼이든 출산이든 안 될 이유를 찾기보다는 새해에 좀 될 이유를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키피디아에서 세 가지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세 가지. 돈, 살림, 육아. 이 세 가지의 좋은 시스템과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은 물론 안 싸우는 부부란 없지만은 싸울 일을 미리 방지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좋은 규칙과 시스템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부부가 많이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소감 한 말씀?
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남편이 역시 잘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2025년 마지막 위키피디아 영상인데 2025년이 위키피디아가 많이 성장한 해예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연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는 새해 첫 주에 재미있는 Q&A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